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어느 노래 구절에 보니까요, 사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뿐이다. 그런 아주 멋진 그 대목이 한 군데 있던데요. 오늘 한밭교회 그 댄스를 통해서 참 건강하시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아름답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심어하시는 김재웅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재밌고 감사한 그런 수양회가 실버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실버 캠프에 처음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실버 캠프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고 실버 캠프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는데 이번에 또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대덕 수양관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풀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으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고 세상이 참 좋아졌지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세월 참 좋아졌다,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실버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해방도 맛봤을 거고, 해방을 맞이하고 좋다 싶은데 얼마 안 있어서 또 6.25 전쟁 일어나서 또 고생도 하셨을 거고, 수많은 이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도 알고 배고픔이 뭔지도 알고 또 옛날에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럽게 살아왔는지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고 정말 세월 좋아졌다는 것을 익히 알고 또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이 좋은 세상에 정말 세월 참 좋아졌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세상에 세월이 좋아졌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정말 많은 노인분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고생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일으키고 또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예, 다 보셨네요.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두루두루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고생을 하셨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놨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값어치를 모르고 또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참 안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을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15도 각도로 경제 성장 그래프를 그리라면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각도로 쭉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 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 45도 각도로 영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 강국이 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일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왜 자살률이 1인가? 물론 이혼율도 1이지만은 더 심각한 건 이제 자살률이 1인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요. 전 세계에 자살 소식이 전 세계 아프리카 신문에까지 아프리카 방송에까지 자살 소식이 알려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직 대통령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니까 그게 전 세계의 모든 신문 방송에 그 뉴스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였는데 제게 케냐 분들이 제게 물어왔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냐고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케냐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살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 아프리카 사람들도 종종 자살을 합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대답을 들으면서 아니 자살을 거의 안 한다고?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의 빈부격차가 심한데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심하냐면은 잘 사는 사람 집에는 잘 사는 사람 집에는 비행기 활주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문에서 지방까지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사는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벤츠 차도 여러 대가 있고 또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사륜구동 집차 이런 좋은 그런 집차들도 있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난에 못 이겨서 뭐 비관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종종 있지 않겠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한국에서 정병국 장관님이 이제 장관직에 계실 때 케냐를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케냐를 방문하셔서 이분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한번 가보자고 하셨냐면은 케냐에 가면은 최대 빈민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대 빈민촌. 뭐 수치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그런 빈민촌이라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빈민촌이 있는데 키베라라는 빈민촌이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관님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가정집에 그냥 아무 집에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바닥은 흙바닥이고 조그마한 싱글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가족은 6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다 여기 이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잠은 어떻게 자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보면은 그 방이자 부엌이자 뭐 거실이자 다 조그만한 그냥 흙바닥에다가 침대 조그만한 침대 하나 놓여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는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좀 도와줘도 되겠냐고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곳에 가면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이 옥수수 가루를 물 반, 옥수수 가루 반 넣고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면은 이게 우갈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백설기 떡과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보면은 그걸 주로 먹는데 그걸 몇 푸대를 가지고 갔었어요. 차에 이제 실어서 갔었는데 아 예 장관님 안 그래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식이 되는 이 우갈리를 한 푸대씩 주면 좋아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그 몇 집 방문하면서 그 우갈리를 한 푸대씩 준 적이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지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갔었을 때 이 뉴질랜드는 또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연 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고 국민 소득도 높고 살기 좋고 이 뉴질랜드에는 독사나 이런 뱀이나 이런 위험한 그런 동물들, 위험한 그런 짐승들이 없어요. 호주는 맹독을 가진 뱀들도 많고 위험한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은 바로 옆 나라인데 뉴질랜드는 뱀이 없어요. 왜 뱀이 없는 거 했더니만 하루에 날씨가 사계절이 있대요. 그래서 이 뱀 같은 동물들은 이 온도 변화가 심한 그런 지역에서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거기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데 이름을 날지 못하는 새를 키위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데도 이들이 살아남는 거 뭐냐면은 그런 맹수들도 없고 잡아먹는 그런 천적도 없으니까 새가 날지 못해도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도 많이 안 해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퇴근 시간이 되면은 교통이 많이 막히죠. 퇴근 시간이 되면. 근데 보통 뭐 6시 경 또 뭐 6시 좀 넘으면 퇴근 시간 차들이 많이 막히는데 뉴질랜드는 4시 넘고 4시 반 되면 차가 제일 막히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일찍 퇴근하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종업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 목요일 날 저녁은 좀 늦게까지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장을 봐서 금요일 날 퇴근하면 바로 피크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 좋은 곳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고 휴양을 즐기는데 근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 뉴질랜드에서 자살률 1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지? 자살률 1위는 우리나라인데 대한민국인데 뉴질랜드에도 자살에 관련된 1위가 있대요. 보면은 뭐냐고 물으니까 학생 자살률이 1위랍니다. 뉴질랜드는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자살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인데 일본에도 또 1위 자살에 관련된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별로 좋은 타이틀 아닌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괜찮죠. 보면은 일본의 1위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살 연 자살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자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고 실제 자살하는 수는 일본이 제일 높대요. 참 감사하죠. 왜 감사한지는 이유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다행이죠. 보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 그 유럽 1위지만은 자살 인원이 제일 많은 건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이 그래도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일본이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고 뉴질랜드 역시도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부담이 오면은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냐면 사실은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한 세상이 되고 잘 사는 세상이 되니까 마음을 꺾는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가 없는 집에 농사철에 소를 이웃집에 소를 빌려 밭을 가려면 그 옆집에 잘 해야 돼요? 안 해나요? 인심을 얻어놔야 돼요? 안 얻어놔야 돼요? 인심 얻어놔야죠. 인심 못 얻어놨다가는 농사철에 소 안 빌려주면 밭 못 갈잖아요. 보면은 논 못 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을 서로 꺾고 살아야 될 일이 많았어요. 보면은 요즘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데도 뭐 옆집 도움 받을 필요 있습니까? 포장 이사하면 되죠. 보면은 마음 꺾을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고 도움 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을 꺾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 버렸고 그 약해진 마음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최고의 어떤 전성기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체벌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교사의 교권에는 분명하게 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체벌 금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심각한 통계가 뭐냐면은 당장 심각한 통계는 담배 피우는 퍼센테이지를 딱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남자 고등학교의 담배 피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여중생의 담배 피우는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여학생들이 중학교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요. 많이 피우는 학교는 60% 정도가 담배를 피웁니다. 물론 더 높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었을 때 고등학교 한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학교를 좀 비교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니네 학교에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남학생인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몇 명 몇 퍼센트 정도 담배를 피워 하니까 아니 한 명도 없는데요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남자 고등학교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왜? 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퇴학이랍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것이 자율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마음을 꺾지 않고 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선교회에서 국제중학교가 있고 음악중학교가 있고 또 그 다음 링컨 고등학교가 있고 또 IYF가 있어서 우리 굿뉴스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울 겁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이런 신앙 훈련을 하고 이런 삶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수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몇몇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옆에 이한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배고프면 제가 이한규 목사님 밥 한번 사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사요. 참 착한 목사님이죠. 복음반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 밥 한번 사셔야죠 하면 언제든지 사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를 한 글자만 붙이면 돼요. 뭘 붙이면 되냐면은 아들이 변화돼서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밥 사셔야죠 그러면 예 제가 뭐 10번 20번이라도 사죠. 저는 별로 밥 먹을 때 별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한규 목사님 밥 한번 사셔야죠 하면 언제든지 사줘요 보면은. 여러분 그 아들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 예. 이한 소리라고.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속을 썩어가지고 말한 더니가 야 이놈아 호적 파가라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예. 또 한술 더 떠서 내가 너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서 사역도 못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죽을란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을 붙들고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예. 그런 아들이 변화되어서 지구상에 가장 열악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IT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또 이번에 들어올 때는 또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그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래도 또 마음은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귀한 간증들을 들을 수 있는데 수양회 때 선교사 말씀 시간에 우리 이한규 목사님 아들 이한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보다 낫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복음반이고 아들은 선교사 시간에 말씀이 그 시간 아무나 안 주거든요. 보면 아버지는 그 시간에 가서 못해요. 선교사가 아니라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요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셔요.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변화의 중심에 가보면은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가 작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트루스토리를 보면서 참 감사했죠? 예, 트루스토리의 그 전영자 자매 트루스토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귀신에 잡혀서 정말 자살하려고 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중에 참 은혜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 기가 번쩍 떠이는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인천에 사는 동생이 달려와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트루스토리가 있나 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못 들었죠? 여러분 아마 그냥 지나쳤겠지만 저는 그게 들리면서 참 트루스토리가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유교 사상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웠던 분들 있죠?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조상 없이 어디서 왔냐? 조상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유교 사상을 못 버려가지고 구원받기 어려웠던 분들이나 또 혹시 여기 뭐 모친님들 많이 계시고 부친님 별로 안 계시고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오락해도 안 오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 유교 사상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유교 사상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 기형하다 크면은요. 바로 유산을 시켜요. 생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뭐 때문인지 알아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 이런 장애를 가진, 기형을 가진 애가 태어나면 남들 보기 어떻겠나. 심지어요, 수술하면 아무것도 아닌 언청이가 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임신 중에 언청이라는 게 확인되면은요, 유산을 시켜버려요. 그게 유교사상입니다. 반면에요,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는 서양에서는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를 가져도 나아요. 그 한 예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고 몸통밖에 없어요. 그 몸통 밑에 조그만한 다리가 하나 붙어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냥 까딱까딱 움직일 수만 있는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번에 유산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자라면서 어느 날 자기가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 이런 병신이고 너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이 아이도 자기가 9살 때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이끌면서 지금은 희망 전도사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도 사는데 당신 어렵다고 해도 나보다 더 어렵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은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하다가 강연 중에 이분이 탁 넘어져요. 테이블 위에서. 일부러. 그럼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아니,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전화기나 또 아니면 전화번호부 같이 조금 두꺼운 책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 기어가서 이마로 턱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당신 양팔 양다리 다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같았으면은 당장에 일어나 나가 집안 망신인데 나와서 뭐 하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어떤 사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동양에 서양에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전부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줬고 사람들은 그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상에 이끌려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제가 왜 이 창세기 3장을 읽었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사상을 넣어주고 그 이후에 사상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이 이 여자와 하와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단이 이 하와의 마음에 불신을 넣어주고 사단의 사상을 넣어줍니다. 자, 사단이 거짓 그런 말로 하와에게 불신을 넣어줍니다. 성경을 봅시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는 불신을 넣어줍니다. 자, 이 불신을 넣어주면서 사단은 사단의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여자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진 그 근본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 6절에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행동이 뭐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는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까지만 줄을 쳐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는 거기까지만 줄을 쳐주십시오. 다 또 전체 줄을 안 치셔도 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기까지만 줄을 치십시오. 줄을 쳤습니까? 예. 왜 줄을 치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 귀찮게 뭐 왜 또 줄을 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여기다가 왜 줄을 쳐놨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줄을 쳐놔야 내가 여기다 뭘 타러 줄을 쳐놨더라. 기억은 안 나더라도 줄을 쳐놓으면 그래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하나 또 떠오르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기억을 못해도 줄을 왜 쳐놨더라. 그래 실버 캠프에 갔더니만 강사 목사님이 줄을 쳐라 하더라. 그날 귀찮아 죽겠는데 연필도 안 가져왔는데 볼펜도 안 가져왔는데 줄을 쳐라 해가 안 칠라 했더니만 없는 사람 옆에 사람 빌려가지고 줄을 쳐라 해가지고 줄을 쳤더니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까? 네. 볼펜 없는 사람 빌려가지고 줄 쳐봐요. 보면은 나는 막 손이 떨려가지고 줄이 잘 안 친다. 두 손으로 잡고라도 줄을 쳐보시고 안 되면 옆에 분한테 줄을 한번 쳐달라고도 해보십시오. 이래야지 이제 줄을 쳐놓는데 왜 쳤는지 기억이 훨씬 잘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하나, 줄만 하나 다 쳐놓으면 오늘 다 되는 겁니다. 쉽지요? 예, 오늘 저녁에는 뭐 하면 된다고요? 예, 이 줄만 하나 쳐놓으면 오늘 다 일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다 줄 쳐셨습니까?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말은,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그 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오고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한번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 안 들어요. 보면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장 보러 갔죠? 뭐 십리길, 이십리길 걸어서 장날 장 보러 가서 아이들 옷 사온 기억 나시죠? 예, 그래 사다 주면 다들 좋다고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요즘 혹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니는 손자, 손녀에서 옷 사주려면 옷 사다 주면 입을까요? 데리고 가든지 돈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지 마음에 드는 거 사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 요즘은 어른들이 볼 때 아무리 뭐 좋은 걸 골라줘도 지 볼 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옛날에 뭐 십리길 이십리길 뭐 어린 애가 장 보는데 따라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사다 주면은 좋다고 입었지요. 자 그만큼 오늘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이 사단의 사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든 내가 보기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서 친구를 사귀기 쉬울까요?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귀기가 쉬울까요? 어렸을 때 친구 사귀기가 훨씬 쉽죠? 예, 4살, 5살 아이들은 10분 만에 친구가 돼요. 부모가 병원에 와가지고, 아니면 먼 일 보러 와가지고 애들 잠깐 그 노는데 맡겨놔도 둘이 친구가 돼가 있어요. 벌써 10분 만에. 헤어질 때는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져요. 어릴 때는 자기 생각이 자기 사상이 이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세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 말에 이끌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천국이 어떻다 저떻다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지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 3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2장이 낙원에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낙원에서의 살았던 그 삶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인간이 가장 행복했고 인간이 가장 즐거웠고 가장 소망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낙원에서 삶인데 이 낙원의 삶을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쭉 낙원의 삶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낙원의 삶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범죄에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에서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는 이 과정만 해도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왜 낙원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낙원의 삶이 어땠고 낙원의 삶이 얼마나 좋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의 삶을 누리려면은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세계를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의 세계를 가지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가난한 나라에 살든지 부유한 나라에 살든지 지금 내 형편이 좋든 어렵든 어떠하든지 간에 낙원에서의 삶처럼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 2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2장에 설명을 그게 뭐냐? 예, 그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보면은 자,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오늘 제가 지금 2장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끌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낙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낙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낙원에서의 삶처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냐? 내 처지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이 낙원의 삶으로 돌아가면, 낙원에서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위치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낙원에서의 사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행복한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낮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에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장에서의 삶은 특징이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끝부분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여기도 이끌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2절에 끝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아담과 하와가 이끌림을 받았다. 그럼 그때 가장 행복했는데 무엇에 이끌림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았고, 반대로 인간이 불행하게 된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줄을 쳐놔라고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내가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 그 말은 이제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사상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의 사상이 넣어준 사상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옳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니까 그걸 따먹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의 삶과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끌릴 때의 삶을 정확하게 2장과 3장으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때와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그 삶의 두 삶을 2장과 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이 성경이 에스더 성경에 가보면 에스더의 삶에 있어서 이끌림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살 때 그가 왕후도 되어지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왕 앞에 나가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말 앞에 잘 이끌림을 잘 안 받아요. 왜?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모르드개가 나가라 해도 에스더가 그 모르드개의 말에 이끌리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단일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아,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내 판단을 따라 살면, 내 보는 것을 따라 살면 망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모르드개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개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가장 복된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가 어른이 되었고 왕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모르드개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실버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다 집안의 어른이시고, 마치 에스더가 이제는 그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그 위치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모르드개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그가 영광스러울 수 있고, 모르드개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하고 복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 역시 이끌림을 받을 때인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실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경험도 많고 판단도 많고 내 아는 것, 내 보는 것도 많겠지만, 에스더가 봤을 때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라는 것, 법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 걸 알지만은 모르드개의 말에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판단과 지식에 이끌릴 거냐, 거기에 따라서 복되고 망하고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물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아오면서 경험도 있고 또 나름 어른이고 판단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나 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내가 가장 노년을 가장 복되게 보내는 삶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사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곧 사단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개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두 개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였죠. 남북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상인 거예요, 사상. 어느 날 북한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없던 나라가 생겨나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런 분단의 어떤 아픔, 이산 가족의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 분단의 아픔이나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산 가족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의 아픔이나 이산 가족의 아픔을 모를 텐데, 아, 저도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 역시도 이제 이산 가족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혼자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혼자 먼저 내려오셔서 자리 잡고 가족들 이제 모셔오려고 혼자 미리 내려오셨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못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고향 땅을 밟아볼 거라 6.25에 참전하셨지만은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셔서 한쪽 눈을 실명당하시고 결국 고향 땅은 밟지 못하고 남한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할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 되셨을 때 한갑이 되시고 그 다음 칠순이 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이산가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몰랐지만은 저희 형제가는 1남4녀인데 위로 누님 세 분, 그 다음 저,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갑대였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계시니까 아버지에게 한갑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니 뭘 한갑을 하냐고 그냥 요즘 뭐 한갑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자고 밥이나 한 끼 먹고 말자고 해서 또 그러신갑다 하고 해서 그냥 한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칠순이 되셨습니다. 칠순 때 누님들이 또 칠순을 하자고 하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한갑도 안 하셨는데 칠순은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한갑을 안 치렀으면 칠순은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꾸 마다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려고 하냐고. 남들 다 그렇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자식들이 없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왜 안 하시려고 하냐고 하셔야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내 부모 한갑 못 해드렸고 내가 내 부모 칠순 못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때 저들 마음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분이셔서 표시를 안 하고 사셨는데 아버지 마음에 그런 한을 품고 계신 거예요.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품고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있던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아픔을 남기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엇이요? 그건 바로 사상의 하나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남북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아픔과 동족끼리 죽여야 하는 그런 비극이 왔던 것이 바로 사상을 하나 받아들인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모르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상을 넣어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사단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사단이 넣어준 사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 죄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죄란 말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그것만 죄가 아니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인데 우리나라에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향수라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도 여전히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면서 사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 사상을 바꾸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때 76명이나 되는 비전향수를 그러면 너희들은 북한 가서 살아라고 북으로 보냈습니다. 사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상을 버리지 않을 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1988년 올림픽이 있기 전에 1987년도에 일어났던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칼기를 폭파했느냐는 거예요. 북한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남한에 혼란을 일으켜서 88 올림픽 참가국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불안을 줘서 참가국을 줄이는 거였고, 또 하나는 남한 자체로 이런 올림픽을 개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엄청난 발전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987년도에 칼기를 폭파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김혜연 씨라는 그 아가씨는 왜 그 당시에 칼기를 폭파했느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 때문에. 사상을 하나 넣어주니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생포되어서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전향하라고 해서 전향한 것이 아니라, 왜? 사상, 특별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실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차를 태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네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거짓된 거야. 실상을 바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첫 마디 입을 열었던, 입을 열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옆에 자기를 짓고 있는 여 경관에게 언니 미안해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자,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사면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볼 때 어떠한가 보자.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자.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으로 보는 이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준 사단의 사상이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보고 내 중심적인 판단으로 산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사단을 따르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트루스토리에 봤던 그 내용처럼 귀신이 사로잡아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사단이 넣어준 사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3장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9절,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예,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은,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예,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죄책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은,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뱀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야, 그건 니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단을 향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사단을 보고. 사람들은 사단이 넣어준 사상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윤희 씨가 칼기를 왜 폭파시켰습니까? 그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은 칼기를 폭파하는 그런 아가씨가 됐을까요? 한껏 뭐 학교를 다니면 못 버리고 아가씨로서 못 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칼기를 폭파하려고 그런 생각을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사상 교육을 받고 그 지령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왜 사면해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왜 사면을 해주느냐? 왜? 그는 그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사상을 넣어준 자가 있고 그 일을 저질러라고 지령을 내린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넣어준 사상이 있고 사단이 넣어주는 지령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단의 사상을 따라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네가 행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할 때 그걸 정확한 내용을 밝히면서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거다. 마귀가 한 거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스스로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향하여 사단이 한 거야.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한 거고 너는 사단에게 속은 거야. 사단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려고 먼저 너에게 사단의 사상을 넣어준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사상.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게 사단의 사상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그냥 내 올바른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내 중심적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인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실체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여기서 죄를 짓는 실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죄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나고 열매를 따먹었지만은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한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면 행하고 원치 않으면 행치 않을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심장이 5초 멈춘다 해가 죽겠어요? 죽진 않겠죠? 예, 그럼 5초만 한번 멈춰봅시다, 심장을.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이 심장은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뛰도록 만들고 알아서 작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밤에 뭘 먹고 자면 피곤한 게 뭐냐면은 위가 일을 해요. 나는 잠을 자도 위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심장 뛰게 하고 싶다고 뛰고 안 뛰게 하고 안 멈추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요.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뱀을 향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했다. 뱀이 이렇게 했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한 거야.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사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사상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상을 따라서 말하고 사상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이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판단에 이끌리지.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이게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고 마치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을 하나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낙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삶, 창세기 2장에서의 그 낙원의 삶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교학교를 오려고 하니까 무엇이 부담이 되냐면은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았을 때니까 성교학교를 오려고 하니까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혈혈단신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아들 하나 있고 아들 하나 기대두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또 국가유공자가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1순위로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줘요. 좋지요? 요즘 대기업에 들어가기 하늘이 별따기인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성교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겠죠? 아버지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맞지요? 내가 성교학교를 가면 틀림없이 아버지하고 원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신다 했죠? 나 이 말씀 믿고 갑니다.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낙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 하나 믿고 성교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원수가 됐어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화목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그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딘가 앉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실버 캠프를 잘 안 오시는 분이에요. 일반 캠프, 일반 수양이를 왔다 가시는데, 그 지난 원래 3차 참석이라서 3차에 오셨는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3차에 안 계신 거예요. 오신 줄 알고 원래 이제 일반 수행으로 오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실버 캠프에 오셨어요. 보면 제가 아버님 실버 캠프 오십시오. 실버 캠프 참 재밌고 좋습니다. 아이고 안 간다. 그 막 복잡고 그런데 막 그 젊은 사람들 참석하는 캠프에 늘 참석하셨는데 그 이번에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저희 아버지 이제 제가 집에 통화를 해보니까 수양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어디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그네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는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 내 중심의 판단, 이게 다 마귀 사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의 삶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분 수양이 오셔서, 이제는 내 생각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보지 말고, 아, 이건 마귀 사상이라고 하더라. 이건 마귀를 따르는 거다라고 하더라.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씀에 이끌림 받는 나그네 삶이 또 여러분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